굉장히 놀라서 아홉 번째. 한 번도 안 빠지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도 안 빠졌다. 정말. 손 높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들으라 했는지는 묻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아홉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사복음서와 한 분 예수를, 네 복음서 한 분 예수를 마치려고 하고 끝까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것 한번 펼쳐보실까요? 아홉 번째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고 또 주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저와 한번 가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려운 주제를 얼마나 쉽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쉽게 한 거고 똑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어렵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고 심각하게 1세기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심각한 이단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가 갖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이 역사적 예수, 이 단어, 이 개념 자체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아마 처음 예수는 예수지 무슨 역사적 예수냐라고 이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오늘날 법이라는 그 질서 속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국에 요즘에 하도 떠들썩한 이슈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보면은 사법부의 부패. 법을 가지고 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가는 시민들에게 그 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 생활을, 그 삶의 질을, 인간다움을 통제합니다. 강제하죠. 그것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법에 대해 잘 아는 법학자, 판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킬까요? 그 사람들이 더 법을 교묘하게 잘 안 지키죠. 법을 초월하고 법이 규제하는 것 이외에 그 여지들을 너무 잘 알아서 요리조리 법을 잘 피해가면서 법 사각지대에서 법들을 왜곡하고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법관들이니까. 또 분노하는 이유들은 법관들이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평신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에서 선포하면 아멘, 당연하죠. 아멘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데 이 소위 복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하니까요, 복음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훨씬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더 믿음이 우리보다 뛰어난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믿음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올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사실 이제 빚도 모르면 빚졌나 이러잖아요. 알면 굉장히 채무의식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평생을 바쳐서 그 연구한 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평생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치 엄청난 이 공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뛰어난 지식을 겸비해서 디펜스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전쟁의 최전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이 늘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또 평안해지고 괜찮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믿음과 불신, 의심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거를 우리가 전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배격하는 것도 뭐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거기 믿기 위해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캔터베리 주교였던 얀셀무스가 하는 말입니다. 크레도 ut intelligum. 거기 보면은 intelligam 보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라틴어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난 도저히 그거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얀셀무스 하는 말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다시 말해, 뭐가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 한국말이 어순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믿음이죠. 그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의 부활 앞에 도마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자국, 청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이 말을 자꾸 우리가 의심 들 때 적용해가지고 의심은 나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도마의 의심과는.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의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의 부활 앞에서 제자들에게 있는 의심은 주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솔직히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에까지 이 제자들처럼 살아나신 주님을 만지고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의심 없었어요? 전 지금도 의심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평생을 그렇게 물으며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속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든다 해서 아,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신앙을 굳세게 하는 의심이면 괜찮지만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그런 의심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의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집요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미 19세기와 20세기 학자들이 200년 동안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의심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학자들이 이미 의심했어요. 예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 예수인가? 200년 동안 했다니까요. 설마 그러시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걸 좀 보자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 해도 그 의심의 결과가 예수를 부인하는 대로 가는 역사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 역사적 예수 탐구. 역사적 예수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또 우리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신뢰성. 복음의 신뢰성. 복음서의 신뢰성. 복음서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인가? 막 그런 얘기들인데 이 시간 최대한 어렵지 않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이 부분들을 200년에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어디를 그 무엇을 근거하여 이 19세기가 열리냐면 바로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합리주의죠. 합리주의란 거기 따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성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다. 이성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이 결국은 진리를 구별하고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진리를 규정하는 최고의 수단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지성과 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하죠. 그렇게 해서 증명해요. 의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의심 든다? 증명해보고 안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은 모순 덩어리예요, 사실은. 성경 안에는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기적,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주의 시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이성이 최고의 그 가치로 부각되어서 인간이 그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도, 이 특별히 복음서 연구에도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고 그 태풍이 완전히 복음서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그 한 1세기, 100년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주제로, 그 당시 여러분 19세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주제로 책이 유럽 전역에서 만 권이 넘게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의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다가 이성을 기준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예. 이성의 관점에서 그리는 예수는 초월과 이성을 초월한 어떤 내용들, 다 그것들을 잘라내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만 그려놓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주 디테일한 상이 있는데, 조각상이 있는데,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남아있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어디 요만한 조각이 남았는데 이게 예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소개한 예수가 누구냐면 새 종교를 기독교라는 새 종교를 세우려는 야망을 가진 유대인, 네, 이렇게 그립니다. 에른스트 르낭이 쓴 소설인데요. 예수의 생애, 이 책은 출판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당시 6만 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거의 17세기 전까지, 거의 17세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1600여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상이 불과 이 계몽주의를 지나서 19세기를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예수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척이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마틴 쾰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여기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 외국 이름도 상당히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예. 거기 보면 이 마틴 쾰러라고 이 19세기가 저물 무렵에 1892년에 그가 책을 하나 씁니다. 쾰러가 가져온 중요한 개념은 뭐였냐면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역사적 예수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인간으로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 걸어 다녔던 예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걸어 다녔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예수. 그의 발자취. 예, 그가 바로 역사적 예수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실제 인간과는 무관하고 1세기 초대 교회가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여러분 개념이, 예, 우리는 지금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복음서에 보면 기적, 초월적인 일들, 이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미 채색되어버린 거예요. 각색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 예수가.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인간 예수를 만나기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모르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을 그 예수와 1세기 신앙 공동체가 그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다. 왜요? 여기에 나온 믿음의 그리스도는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틴 쾰러가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를 구분한 이유는 지금까지 19세기에 쏟아져 나온 예수에 대한 이미지, 또 예수에 대한 글들, 책들이 보여주는 예수가 전부 다 옳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쓰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 그러나 이제 쾰러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둘은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둘이 동일하다. 요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 중요한 주장이죠. 그러나 이 켈러의 이 주장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듯한 이제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개념 가지고 엄청난 최고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20세기, 19세기의 문턱을 넘어 이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메시아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중요한 인물이었죠.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왜일까요? 이미 복음서는 많이 채색되어 버렸다. 역사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이건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따옴표 시작. 마가가 예수를 메시아로 신학적 채색한 것이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쓴 거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관심은 역사에 없었고 신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인간 예수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었던 1세기 크리스찬 공동체의 신학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인가? 마가는 메시아 신학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밀인가? 그 메시아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따르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적으로 그려 채색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는 거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 어렵구나. 그러면은 좀 더 줄입시다. 두 번째 인물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인데요. 이 슈바이처는 여러분이 아시는 슈바이처, 의사 슈바이처입니다. 신학 박사로서 아주 천재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진흙탕 싸움에서 열심히 싸우고 나름 한 획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제 의사가 또 신학 박사, 이 당시 여러분 신학 박사 되는 게 독일에서 최고 학문이죠. 그렇게 해서 박사 돼서 자기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다 열려 있는데 그 다 포기하고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요. 평생 선교를 하죠. 어찌됐건 그 가기 전에 이 사람은 한 획을 긋지만 대단한 그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로 믿었으나 결국은 실패한 예수. 이제 이렇게 그의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복음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일종의 신념들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예요. 이성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몰아붙였고 종교사학파라는 거기 나오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종교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화론적 사고예요.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요. 기독교는 나름의 복잡한 종교가 됐어요. 그러면 단순한 것은 무엇이었냐? 역추적해보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 개념이 있죠. 주,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까. 이 주 개념이 저 고대에 바벨론이나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사학파의 결론은 기독교는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고등 종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아주 역사적인 그리고 천재적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기독교 그 역사에서 신학에서 아마 그 몇 안 되는 최고의 봉우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 당시 18,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모든 신학이 이 사람에게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꽃을 피워주죠. 그 당시에 이 불투만이 주장한 예수는 그야말로 이 잡다한 것을 다 섞어놓은 예수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종말의 유대 예언자, 아까 슈바이처가 이야기한 거죠. 믿음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이제 완전히 갈라치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전혀 무관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믿는 신앙이 역사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게 되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가 복음서가 역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성과 이들의 연구의 판단에 의하면 복음서는 역사가 아니어서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역사가 아니라는 걸 전제해버리고 기독교는 신앙은 역사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위에 서 있지 않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기독교 신앙은 오직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예수와 상관없고 오직 믿음의 그리스도와만 관련이 있다. 믿음의 그리스도와. 그래서 자기가 우리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그 복음서를 보는 눈 안경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서 양식 비평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먹는 양식 말고 form, 양식 비평. 그 양식 비평의 주창자예요, 이 불투만이.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양식 비평을 모든 그 기능들을 작동시켜 보니까 딱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복음서 안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와는 무관하고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놓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우리는 신앙한다. 그 위에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었는가? 예, 믿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무엇이냐면 불투만이 말하는 오늘을 사는 나의 실존, 그 실존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된다 이야기예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 나온 복음서에 나온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투만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주의죠. 굉장히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 당시는 전부 다 그랬어요. 불투만보다 훨씬 심한 이 정서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불투만이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투만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실존적인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들을 건드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돌맞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불투만의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불투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20세기 중반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고 이제 50년대를 들어서면서 불투만의 제자들, 불투만의 후예들이 도저히 이렇게 회의적으로 성경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투만의 제자들이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하냐면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는 같다라고 하는 일치를 시도해요. 대단한 반전이죠. 스승 불투만으로부터 분리해서 이 사람들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 갭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역사는 부정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록들이 여전히 불투만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정되는 그런 무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과정이니까.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복음서를 역사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해요. 거기에 나온 정보들, 이 자료들을 나름 객관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역사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역사 연구, 그 내 복음서를 역사 연구의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는 무드가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소한 전부는 아니어도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역사적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적하고 학계는 철저히 양분돼요. 여전히 역사는 없다. 아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점점 있다라는 증명을 해가면서 이 양 세력이 치열하게 피튀기게 싸웁니다. 그게 20세기 후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것을 했을까? 무리를 거르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옅은 의심을 훨씬 더 넘어서 이들은 목숨 걸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스스로가 맞다고. 우리의 의심이 맞다. 아니다. 너희의 의심은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결국 몇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여전히 그 예수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양분되어 있는 좌에서 우까지의 그 예수의 이미지예요. 첫 번째는 견유학파와 같은 유대 철학자, 뭔가 이 사회 불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선동과 운동하는 그런. 그래서 당대 사회 습관과 종교적 관행에 아주 어게인스트한 인물, 유대 철학자로. 두 번째는 유대 신비주의 영성가, 막 기적을 행하긴 하지만 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이 비전을 가지고 부패한 유대교를 개혁하는 그런 유대 영성가로 예수를 보기도 해요. 그러다가는 또 어느 그룹에서는 사회적 혁명가로 예수님을 보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꾼 정치적인 혁명가. 또 어떤 그룹은 예수님을 종말론적 예언가로 봐요.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거.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그 오심의 예언가. 사실 그 중에 제일 우리와 가까운 믿음과 가까운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예언가를 뛰어넘어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근접한 모습이죠. 자, 여전히 뭐 좌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 그 세미나 그룹이라는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매스컴을 장악했는지 출판업계, 신문, 그 다음에 미디어 이것들을 통해서 아주 보란듯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예수 세미나는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그룹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지금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50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아마 많이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 복음서의 진정성, 그러니까 이 복음서, 사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1년에 두 차례 모이는데요. 모일 때마다 의제를 줍니다. 오늘은 성경 어디 어디를, 이번 모임은 성경 어디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할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열심히 연구해와요. 연구해가지고 딱 모임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투표를 해요. 무슨 투표를 하냐면 이게 정말 이제 거기 여러분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red, pink, gray, black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레드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딱 펴면은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빨간색으로 복음서에만, 다른 데 말고 복음서에만 딱 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요. 그런 여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보는 건데 그 정해놓은 뽑은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제 연구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의 결과가 빨간색이다라고 나오면 그건 뭐다고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핑크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정말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레이로 나왔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회색이에요. 마지막 블랙은 전혀 이거는 예수님이 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 우리의 빨간 거를 색깔을 막 바꿔가지고 결국은 사복음서에서 빨간색이 거기 나오죠.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잘라냅니다. 지금 이 지저스 세미나 그룹이. 그리고 이 네 복음서 외에 아주 신빙성 있게 이들이 주장하는 자료 하나는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우선하다라고 주장까지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이미 진정성이라는 면에서 거절된 이 베드로복음이라든지 마가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색깔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19세기, 20세기의 이 전제가 여러분 이제 뭔지 알겠죠? 그들이 선입견을 가졌던 전제가 뭐였냐면 비판적인 의심에서 출발을 하면서 결국 이들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이 네 복음서는 정치적, 종교적 혼란 시기에 신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신학의 산물. 특별히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의 극심한 이 갈등 속에서 그 나름의 자기들을 변증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믿는 무엇을 믿느냐를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는 신학이 들어오게 됐다. 역사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런 역사, 200년의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 사람들 할 일 없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서 이 그 계몽주의를 빼고 20세기로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로 했습니다. 이성의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그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화시켰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반복해 보실래요? 신문사님 한번 반복해 보실래요? 네.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역사였다. 비록 그 파장이 너무 부정적이고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제거해야 돼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렇다면 이들이 전제했던 그 전제가 다 틀렸냐? 예를 들면 복음서가 신학의 선전물이다. 틀린 건가?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유대인들과의 유대교와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 극심한 갈등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뭔지를 분명히 증언했어야만 하는 변증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옳아요. 그렇다고 이 내 복음서 자체의 역사성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기가 괜찮은가? 이걸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가 신학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역사를 부정하냐? 그렇다고 하여 역사가 부정되냐? 이거를 우리는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해봅시다 한번. 이게 정말 역사와 무관한가?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전제들, 신학이고 변증서고 역사적 예수보다는 믿음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전제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성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도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복음서는 믿을 만한 기록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신학을 복음서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신학이 아니고 그 신학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온, 그들이 경험한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성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 사건은 역사라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고 신학만이 아니고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사이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책들도 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만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역사에 근거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 해가지고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만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눈물, 고통, 비명 지르시면서 죽음을 경험한 인간 역사적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들어주시는 예수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현실들, 아주 평범하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들, 지나가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들 앞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이 현실 속에 주님이 이 자리도 아시죠.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주님처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저는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추구하길 바라요. 어떤 마음이 뜨겁고 감동하고 중요한데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역사적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분을 여전히 내 주로 믿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복음서의 역사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핍박의 그 도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힘, 그것은 똑같이 십자가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단지 믿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만 붙들고 이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가? 저는 그랬다면 견딜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2000년의 교회사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0년의 가장 혹독한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핍박의 역사를 견뎌왔다, 지나왔다. 우리는 그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 평안한 시대에 믿음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픽픽 쓰러지고 믿음 던지고 예수 없다 그러고 아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좀 여러분 감이 좀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 역사성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분명히 전하고자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거잖아요. 전하고자 했던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만이냐? 사실 이 당시는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로 구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로 봤을 거예요. 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가 진짜 예수냐? 역사적 예수냐? 아니면 이들이 지금 믿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더 튼튼하게 지켜 세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색깔을 칠하였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지난 200년의 자유주의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그 작업을 채색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않고 도리어 대단히 신중하게, 대단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뢰성 있게 그 예수님을 그렸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면 한 번 더 우리가 들읍시다. 저기 테이프 녹음되죠? 테이프란다. 녹음되시죠, 장로님? 나중에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주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아홉 번째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의 내용이 도대체 믿을만하냐? 그 기록은 신뢰할만하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저자들은 그럼 신뢰할만한가? 이걸 기록한, 우리가 누가복음 서문은 자주 봤어요. 요한복음의 결말도 우리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단어들이 몇 개의 그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 보면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 전하여 준 그대로 자세히 살펴 차례로 확실하게. 요한복음의 결말은 증언이다. 이건 기록은 정말 참된 증언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나 요한 또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기록할 때 그냥 앞에 놓인 자료를 취합해서 표절과 편집과 대충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꼼꼼히 그 자료들을 살펴보고 따져보고 이 진정성들을 구별하고 수없이 많은 자료 중에 빼고 뺄 건 빼고 의심이 가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베드로 선생님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가 물어봐요. 그거는 조금 왜곡됐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작업이 있었다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콜린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굉장히 연구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는 거기에 나온 정보들, 지명, 또 관직, 역사적 정보들은 대단히 사실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한 학자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의 전승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거기 터널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터널 기간 여러분 페이지 13번에 그 터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암흑기, 예, 네, 암흑기. 복음서 안에서의 터널 기간. 예수님이 죽으시고부터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60년.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몇 년이에요? 30년의 이 기간을 터널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에는 무슨 기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때로는 기록도 전해졌을 겁니다. 서로 이렇게 전승의 그 기간, 터널 기간. 과연 이 터널 기간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 그런 거죠. 예,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 나오죠. 예, 뭐 이게 백두산 천지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천지에 물이 있잖아요. 아주 그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이 물이 이 사람들까지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식비평이라고 아까 불투만이 했던 이야기는 이 물이 여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집에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지 않고 구비구비구비구비 이렇게 흘러서 도착했다. 그럼 이제 양식비병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사는 아무개가 마시는 물이 저 꼭대기에 있는 천지에 있는 물과 그 성분이 같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의심해요. 양식비병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았다. 중간에 잠깐만 올라가면 저기 위에 가면은 거기 가면 더러운 뭔가가 있는데 거기를 흘러들어와서 물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 쭉 가다 보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집에서부터 저 천지의 물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구비구비에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물의 성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제거하고 역추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진 물에서 그것들을 성분들을 다 빼고 남은 것이 뭐다? 천지의 물이다. 이게 이제 양식 비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뺄 것 다 빼보니까 손에 이 물에는 손에 담긴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저 꼭대기에 있는 물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양식 비평. 아, 명쾌하다. 그죠?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거는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아, 이게 이제 극좌라고 한다면 극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다. 한번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그냥 다 넣어버린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라 머릿속에다 심어주는 과정을 보면은 그 방대한 분량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이들이 다 머릿속에 넣더라는 거예요. 글로 말고 기억으로 이 암기법으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보면 이 천지에 있는 물을 누군가가 아주 그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집에까지 연결해 주었다. 그러면 이 천지의 물이 다른 오염될 가능성 없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집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집에 사람이 마시는 물은 결국은 천지의 물과 100% 같다. 아, 정말 이걸 만약에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 정말 우리는 이 주장을 믿을 만하죠. 입증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잡았던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해보지 계속 기억력도 계속 기억하는 암기하는 사람이 랍비나 이런 사람이나 가능하죠. 어부가 가능했을까? 근데 바울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바울은 랍비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 랍비 전승이에요. 받아서 전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계시, 내가 아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의 계시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100%다. 그 랍비의 이 전승 방식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만에 그 이제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오면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망쳐야 되죠. 그는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니까. 또 한편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교회를 잔멸하러 간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잔멸은 안 하고 도리어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입니다. 그 어려움, 위험한 속에서 바울은 몰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15일을 보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학자들의 많은 퀘스천에 아마도 뭐 평범하게 예루살렘의 맛집, 날씨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바로 그런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받았고 그 얘기는 제자들로부터 바울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중간에 제자들이 있지만 그 과정이 어땠다고요? 100%로 똑같은 본질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단편적으로. 자, 우리가 믿는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양식 비평도 아니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도, 야, 이거 참 좋은데, 증명하기 어렵고, 우리가 믿는 거는 세 번째 이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했던 1세기 그들이, 목격자들이 이 터널 기간을 지나 초대교회로 내려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저 천지에서 물을 떠요. 바가지에 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힘든 그 내려오는 데만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 30년의 그 역사를 아주 잘 보존해서 결국 이 아래 동네 사람들에게 그 물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전승의 과정을 맡았던 사람, 그리고 초대 교회, 이들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끝냅시다. 네, 끝내겠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믿을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믿을만한 것입니다. 그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신학이며 더불어 그들과 함께 육체로서 걸었던, 호흡하고 웃고 울었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두 바퀴, 톱니바퀴가 함께 물려 돌아가면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을 동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000년,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 거대한 시간의 갭이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한 정확성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움직여 예수가 진리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좀 더 확고히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지만 주님께 관심이 없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겠습니다만 아예 의심조차도 않고 무관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돌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일하시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신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비전과 욕망을 이루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명백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